할렐루야. 이 신명기 8장은 한절 한절이 참 많은 의미가 녹아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 8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책의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자, 인간은 늘 잊어버리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는데 항상 춥고 배고플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잊어버림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앙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은 사실 자존감입니다. 자존심. 신앙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자존심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서부터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뿌리지 않은 열매,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거두지 않은 소산들을 먹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강해나 또 신명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갖는 그 생리적 본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 약속을 누리고 확인하는 싸움이 가나안 땅이 갖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배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신가? 우리의 형편과 여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일관되게 어떻게 우리를 꾸준히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공간이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살 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 7절부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여러분 히브리 말에 또 히브리 개념에 찬송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뭡니까? 찬송하라의 동의어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감사와 찬송은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9개 부족과 9개 왕과 전쟁을 치르고 모든 걸 빼앗아서 모든 걸 회복하여 가지고 돌아와요. 이때 두 왕이 마중을 나오죠. 한 왕의 이름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마중을 나와요. 이때 두 왕의 그 환영사가 각각 틀립니다. 소돔 왕은 야 그거 네가 싸워서 네가 이겨서 네가 승리한 거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소돔 왕의 환영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포도주를 들고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하는 멜기세덱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너의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 찬송이 바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11조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정신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계약금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득의 열의 첫 것을 최초로 드리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11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 것으로서 아, 이 승리와 이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군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을 담아드리는 게 뭐예요? 11조, 열의 첫 것입니다. 10분지 1이라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자꾸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9은 자기 거래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던 주제어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뭡니까? 메스터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천지의 주,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이 신명기 8장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즉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땀 흘려 빼앗아 얻은 땅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걸고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마라. 등 따시고 배부르는 시간이 오더라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14절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되는 거. 잊지 마라.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을 잠깐 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결과가 뭐예요? 신명기 8장의 키워드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자, 잠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으로 주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들이댔던 질문이 이 돌들을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요구를 합니다. 이 시험을 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시험. 딱 양태는 틀리지만 본질은 같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주님이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오늘은 도대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자,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뭘로 버팁니까? 육신은 뭘로 버티죠? 음식으로 버텨요. 육신의 힘은 음식이에요. 굶어보세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힘이 뭔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그 좀 너무 솔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돈 없으면 죽어요. 솔직히 지나쳤죠.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들켰어요. 그 사람 힘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죠. 나 우리 남편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 힘은 남편이에요. 나는 이 새끼들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 사는 힘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구두로는 주님이라고 그럴 텐데 속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사는 힘이 뭘까? 그래서 취미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그게 그 사람 힘이 됩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없으면 죽는다는 말. 이게 참 조심해서 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사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사는 양식은 뭔가? 여러분들 사는 양식은 뭔가를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돌을 놓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큰 유혹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유혹일까요? 인간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 한번 보세요. 내가 결정해서 내 결정대로 무언가 좌지우지 되는 게 있나? 없어요. 살아보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내게 결정권이 없구나. 요즘 상영되고 있는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를린. 썩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속아서 한번 봤는데, 그 베를린이라는 회색 도시에서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과 북쪽의 공작원들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북한 공작원 둘이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동무,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 당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요. 나라의 또는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가져도 그 정도 발언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이 관계를 잊어버려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잘나서, 내게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자꾸 속아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특별히 어떤 두드러지는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러나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단도리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이것이 인간이 갖는 교만이에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성실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아주 욥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처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의 궁창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을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욥이 하도 아우성 치니까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아주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욥이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펼 때 내가 어디 있었지?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제서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드디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서 빚어진 존재구나. 우린 늘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성에 속아서 물들어서 자꾸 이사야 14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는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담이 무화과를 여인을 통해 따먹었던 근본적인 동기죠. 그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는 힘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분이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지 네가 나에게 그 명령할 이유가 없다. 그런 명령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감추어진 원래의 의도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만 인생을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17절에 위험스러운 요소처럼 정말 내가 결정권이 있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속에 끊임없는 자존감이에요.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이 돼도 자기가 뭔가 당첨될 만한 근거가 있어서 당첨됐다고 우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힘은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린 근데 자꾸 그분이 주는 어떤 능력, 그분이 주는 어떤 부스러기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었던 복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편으로 다가오신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16절에서 말미에 이렇게 했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줌으로써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인간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보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배를 불리우는 떡만 있으면 인간은 살아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전체 강의를 들으면서도 주신 말씀이 있었죠. 허무가 뭐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탑에 올라갔는데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날 때 그걸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평생 뛰었는데 붙잡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때 사람은 위험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터에서 일터라는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낼 게 뭐냐면 내가 사는 힘이 뭔가를 보여야 돼.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를 증명해야 됩니다. 돈이 무너져도 물질이 나에게 다 떠나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 사는 힘이 돈 때문에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사는 힘이 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라에 감추어진 원래 의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의 양식이 뭔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사는 힘이 뭔가. 그리고 나는 모든 사고, 행동의 동기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 왜 이걸 강조해야 될까요? 인간은 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신앙의 꽃은요, 결론입니다. 항상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아무리 잘난 체 해도 감사가 없는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가짜예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벅찬 감사가 확인되고 내가 사는 힘이 뭔가, 내 양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을 위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어야 될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